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고독을 이겨낸 사람, 홀로 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혹자는 고독이란 말은 혼자라는 것의 즐거움을 표현한 말이고 외로움은 혼자라는 것의 고통을 표현한 말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외로움에 관한 최신 연구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소개해드려보죠. 외로움은 인간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해무익한 담배를 하루에 15가지나 피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기존 연구를 소개하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병으로 봤는데요. 이 미국에서 5월은 정신건강의 달 혹은 정신건강인식의 달로 건강한 정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행사 등을 열고 있는데요. 연구도 합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PHSCC에서 최근 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 이름은 바로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유행병입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외롭게 만든 주요 환경으로 지목하면서 실제로 팬데믹 기간 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가 평균 16% 줄었다는 연구를 언급했습니다. 자, 이런 변화로 인해서 미국인의 절반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조기 사망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은 약 30%가량 커지고 불안감, 우울증, 치매와 더 연관되며 바이러스 감염이나 호흡기 질환에 더 취약한 상태를 만든다는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노인들의 고립감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연간 67억 달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고립감, 외로움이라는 유행병에 걸리지 않으려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소개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적어도 하루 15분씩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을 하고요. 이때 손전화나 TV 같은 기기는 좀 피하면서 집중하기를 권합니다. 또 자원봉사단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단체 같은 지역 공동체를 확충하는 노력, 함께해야 할 일로 강조했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라고 말을 한다면 스스로 홀로 두기를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한반도 현안으로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 준비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챗GPT. ChatGPT는 영어 단어 chat, 대화하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재생산, 미리 훈련된 변신 로봇입니다. 즉,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으로 미리 훈련된,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이미 습득해서 질문자의 요구에 맞는 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답을 내놓는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 AI라는 회사가 지난해 말 개발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구글도 같은 프로그램들을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산업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도 관련 논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이 산업의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통론입니다. 이 ChatGPT는 음성이나 문자로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물었더니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2011년 12월 그의 아버지 김정은의 사망 이후 권력을 잡았습니다. 라며 외부 세계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들을 내놓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다시 물었더니 제법 구체적인 답변을 3배가량 길게 내놓습니다.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오늘 저녁 추천해주고 싶은 메뉴는 뭐지? 라고 물었더니 연어는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인기가 많다며 연어구이, 연어 샐러드, 연어 파스타 등 요리를 재료와 함께 소개합니다. 자, 이게 ChatGPT가 인간과 대화하는 한 예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작 회사들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최그라는 이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작 회사나 언어 학습 앱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듀얼링고 등의 회사가 급락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최그는 이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서비스와 온라인 과외 서비스, 디지털 교과서 대여 사업 등을 진행하며 사세를 확장해 왔지만 학생들이 최그 대신 ChatGPT의 숙제를 물어보면서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습니다. 최근은 지난 3월부터 ChatGPT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며 우리 신규 고객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교육업체 최그 주가는 2일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48.5% 급락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온라인 외국어 학습업체 듀오링고도 10.2% 떨어졌는데요. 온라인 학위 취득 지연 기업인 E2와 에드탈렘 글로벌 에듀케이션도 각각 13%와 6%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교모세포종. 이 교모세포종은 뇌조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이는 전체 뇌종양의 12에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신경세포는 중추신경계의 조직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연구팀이 교모세포종 환자의 뇌에 화학요법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 혈액 뇌장벽은 혈액 속의 약물이나 해로운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해주는 미세 구조인데요. 교모세포종 치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강력한 화학요법 약물이 혈액 뇌장벽을 통과해 뇌종양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점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두개골 이식형 초음파 장치와 미세기포를 사용해 혈액 뇌 장벽을 열고 그동안 정맥주사로 투여해온 화학요법 항암제를 뇌 중요 부위에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술은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4분간 시행됐으며 환자는 시술 후 수시간 후에 귀가했습니다. 시술은 몇 주에 한 번씩 수개월간 계속됐고 일부 환자는 최대 6번까지 시술을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제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구를 이끈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내 3만여 명의 신경교종 환자 등 뇌암 환자에 집중해왔다면서 이 연구를 계기로 다양한 뇌질환을 앓는 수백만 환자들을 위한 약물 기반의 새 치료법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한 정상회담 후에 나온 워싱턴 선언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북한에서 볼 수 없는 시위 풍경도 있었고요. 첫 번째 기사가 뭘까요?
네, 지난달 26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죠. 여기서 핵협의 그룹 창설, 또 미국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확장 억제 강화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부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 핵 합의는 영내와 국제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미 국무부 입장,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자, 미 국무부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최근 러시아 외무부가 워싱턴 선언을 비난한 데 대한 B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강력하고 깊이 통합된 미한 동맹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북한의 노력과 불안정하고 위험한 북한의 수사에 대응해서 우리의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일련의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두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이런 성명을 내고 나서 중국도 가세를 했는데요. 워싱턴 선언 역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달 30일 워싱턴 선언 채택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또 다른 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건 중국, 러시아, 북한의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국무부가 역시 반응을 내놨죠?
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이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기사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파텔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강력하고 깊이 통합된 미한 동맹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밝혔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북한의 노력과 또 위험하고 불안정한 수사에 대응해서 억제력을 강화할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었고 이는 우리가 워싱턴 선언의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이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여기 미국 반응 어떤가요?
네, 파텔 대변인은 그건 중국이 답할 사안이라면서 외교적 관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또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맹인 한국과 우리의 관계가 뿌리가 깊다. 우리는 한국과 동맹 70주년을 기념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중국의 반응 때문에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북한 반응 살펴봐야겠죠.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약된 산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 완벽하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시위라는 거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발언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단인데 북한에서도 이 한반 워싱턴 선언 이후에 보기 드문 집회, 시위가 있었죠?
네, 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요. 2일 신천박물관에서 청년 학생 집회에서 이런 화형식이 진행됐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연일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미한의 확장 억제 강화 조치를 맹비난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고 미한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까지 벌인 겁니다. 매체들은 미국의 늘다리 전쟁 괴수 또는 특등 하수인 괴뢰 역도 같은 표현을 쓰면서 미한 정상들을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불에 태우는 행사를 전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을 동원한 대적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관해서 전문가들은 외부 위협을 내세운 체제 결속과 또 추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의 선전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달에 한국과 일본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린다고요?
네,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한 세 나라의 안보 협력 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관련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일단 일본하고 한국 정상이 만나네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한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2일 발표했습니다. 실무 방문 형식의 1박 2일 일정인데요. 두 나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 방한 첫날인 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복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이 셔틀 외교라고 하셨는데 이 셔틀 외교 성격으로는 2011년 10월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에 12년 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요. 대북 위협에 맞서서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올 여름쯤 이뤄질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더 빨리 열리네요.
네, 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지난달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한일 협력 강화를 천명한 상황을 고려해서 일본이 속도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 일정 봤고요. 미한일 세 나라 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네, 오는 19일부터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한국은 G7 국가는 아니지만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미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이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네, 이번 회담은 미국 요청에 따른 걸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의 핵 고도화와 위협 점증에 대응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한일 정상회담이 연쇄 개최됨으로써 미한일 협력이 본격화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3자 협력 확대 의지가 표명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자, 세 나라 정상회담에 중국 어떤 반응일까요?
네, 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 안보 협력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한층 강화될 거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이 중국 견제 세력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한 중국이 경제 보복 등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중국과 한국도 워싱턴 선언 이후에 갈등이 좀 불거지는 양상인데 윤 대통령이 중국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출입 기자단 오찬에서 중국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중국의 워싱턴 선언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한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긴가 라면서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하고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중국이 북핵 위협을 줄여두든지 적어도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워싱턴 선언이 방어를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한미 안보 시스템인데 정권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겠느냐면서 당연히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야 하는 것이고 전부 방어 체계지 공격 체계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한국 내 강경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의 태도를 정면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향후에도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나 견해 이런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과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 흐름이 중국의 이해와 충돌하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한일 공조와 한반도에서의 확장 억제 강화가 사실상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고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다시 추진되고 있네요.
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 그리고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이 최근에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웨인 멀린 상원 의원 또 영김 하원 의원도 이 법안 발의에 각각 참여했습니다.
네, 자, 이 법안이 지난해에 나왔고 또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코널리 의원이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서 이 법안을 공개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인 동맹국이고 일곱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로서 미국 기업들의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히로노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서 법안 발의를 알리면서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양국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의 확대는 두 나라 간의 무역을 더 강화하고 미국 내 전문직 노동자 수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법안 내용은 어떤가요?
네, 한국 국적의 전문직 인력을 위한 미국 취업 비자를 연간 최대 15,000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인데요. 정보기술이나 공학, 수학, 물리학, 의학 혹은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이 그 대상입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사람들이 과연 어떤 스마트폰을 쓰고 어떻게 이를 사고 무엇을 하고 요금은 얼마나 내는지 미국의 전반적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괴물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의 등장. 지난달 큰 주목을 받은 신규 스마트폰 공개 행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만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3가 공개된 겁니다. 이날 행사의 발표자로 나선 드류 블랙허드 모바일 제품관리 그룹장은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폰이 역대 최고의 기능을 자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advanced camera ever on a Galaxy device.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이 역대 최고라면서 이 기능으로 이 프로급의 콘텐츠 작업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길래 역대급이라고 한 걸까요? 이 삼성 발표에 따르면 S23 울트라는 2억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는데요. 이 카메라로 유명한 일본의 소니에서 만든 한 디지털 카메라는 현재 $1,300가량 하는 가격에 판매되는데 화소 수는 2,400만 화소입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의 가격은 약 1,380달러로 가격은 비슷한데 화소 수는 차이가 큽니다. 카메라보다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성능이 더 좋다는 거죠.
As a mom of two boys, great quality camera features are the most important to consider when I get a new phone because I take so many pictures of my children.
버지니아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MJ 김 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로 사진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 소중한 순간을 담기 위해 뛰어난 카메라 성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스마트폰 회사들은 MJ 김 씨와 같은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카메라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사용되죠? 이번에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 규모와 미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3억 700만 명인데요. 미국 성인 85%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5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관련해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USA Today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47%가 이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고 답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미국에서의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인 자동차만큼 중요한 게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평균 스마트폰 교체 시기는 2.65년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 걸까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사용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집안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했는데요.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인들의 15%는 아예 별도의 기기 없이 스마트폰으로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트래픽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양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하위 부문을 보면 쇼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명 중 8명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스마트폰은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뭘까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은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보기 전에 이 스마트폰 등장 이전부터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은 노키아라는 이 핀란드 회사가 주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 역시 한 축을 담당했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 이 두 회사는 주연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본격적인 스마트폰의 시작을 알린 건 바로 애플 아이폰의 등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세상을 떠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07년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한 발표는 지금도 역사적인 발표로 회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네, 새로 발표하는 기기는 이 터치스크린의 음악 재생 기기 아이팟과 혁신적인 휴대전화 그리고 획기적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모두 합친 것으로 이를 아이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에야 스마트폰이 흔해졌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을 한 가지 기기로 합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출시 이후부터 아이폰은 미국에서 대세 스마트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현재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은 55% 이상으로 독보적입니다. 다른 스마트폰을 써본 뒤 다시 아이폰을 쓰게 됐다는 올리비아 리 씨가 말하는 아이폰의 장점에 대해 들어볼까요?
So I'm currently using an iPhone at the moment, but I did use Galaxy in the past. When what made me to be drawn to an iPhone is that I'm currently using a MacBook and an iPad.
So the 올리비아 씨는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을 쓰다가 다시 아이폰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아이패드와 맥북 등 이 애플사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같은 자료를 동기화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도 미니멀한 디자인 역시 한몫했다고 하네요. 애플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제품은 뭘까요? 가장 처음 언급했던 이 삼성의 갤럭시입니다. 점유율은 약 30%인데요. 수치로 보면 이 애플과 삼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애플 매장에 왔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찾아서 제품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전시되어 있는 제품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 아이폰 14 모델인데요. 아이폰 14세대 프로 버전을 보면요. 가격은 $999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된다면 좀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트레이드인이라는 방법입니다.
매장 설명에 따르면 가령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구형 모델인 아이폰 12 모델을 내면 최대 $30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통신비와 결합하면 얼마나 하죠? 사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는 가장 흔한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통신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주요 통신사가 세 곳이 있습니다. 버라이즌, AT&T, 그리고 T모바일인데요. 이 세 업체의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습니다. 이 통신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마트폰 기기만 있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화나 이 네트워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어차피 통신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월 평균 31.4GB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용 유형별 요금제가 아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자, 이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얼마나 할까요? 한 명만 사용한다고 하면요. 평균 약 $70로 비싼 가격입니다. 가령 통신사에서 새로 나온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36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면 통신비 $70에 기기값 약 $30로 $100 가까운 돈이 매달 지출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끼리 그룹으로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한 명이 사용할 경우 $70였던 요금제가 두 사람이 되면 $60, 세 사람일 경우에는 $45까지 내려가고요. 다섯 명까지 모으면 $30까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스마트폰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진 물가관리국을 통해 물가 상승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미국인은 정부의 물가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점 주인이나 판매원은 정부 규정을 따르는 대신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정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하루가 다르게 널뛰는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인들은 겉으로는 정부의 물가 관리 규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물건 파는 사람 마음대로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고기를 사려고 할 때 정가에 살 때는 없다던 고기가 돈을 추가로 더 낸다고 하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 식이죠. 이 시기에 정해진 값에 웃돈을 더 얹어서 팔거나 정부의 가격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비단 상점 주인이나 판매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가족에게 집세 놓는 주인도 가격을 마음대로 정했고 농산물을 파는 농부들의 거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집권 초기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적인 노조에서도 임금 문제로 업계 곳곳에서 들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언제나 노동자들 편에 서왔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몇 달 동안 트루먼 대통령은 탄광 노동자와 철도 노동자들이 벌인 격렬한 투쟁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1945년 9월에 첫 징후를 보였습니다. 일부 노동자가 포드 자동차 회사의 생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 여러 업계 곳곳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석유 산업, 의류 산업, 목재 절단 산업, 전기 산업에서 일제히 파업을 벌였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 초기 연이어 일어난 파업에 분노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파업 노동자들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파업 중에 백악관을 방문한 철강 노조와 철도 노조 대표들이 임금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트루먼 대통령은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노조 대표에게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파업으로 미국 전체가 마비되도록 내버려 둘 것으로 본다면 미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연방 군대에 철도와 탄광 노조를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업에 동참했던 탄광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방식이 철도 노동자들에게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더 크게 분노하면서 파업 중인 모든 철도 노동자를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철도 노조 역시 파업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트루먼 대통령은 수백만 미국인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하고 갑자기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이 신임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면서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46년 말에 이르기까지 미국인 대부분은 백악관 주인인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유약하고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여겼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평소 노동조합에 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탄광노조와 철도노조 파업 때 폭력적인 진압을 겪으면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탄광과 철도, 전통적인 이 두 굵직한 노조는 더는 해리 트루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민들은 또 농민들대로 트루먼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육류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는 트루먼 행정부의 노력에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트루먼 대통령을 반대했습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연설에서 약속했던 개혁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민주당 당원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자문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트루먼 대통령과의 마찰로 정부를 떠나는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1946년 11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미국인 유권자들은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민주당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18년 만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고 25개 주에서 공화당 소속 후보가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번 시간은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로버트 라우센버그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술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로버트 라우센버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생애를 통해 회화, 조각, 판화, 심지어 댄스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탐구를 계속한 라우센버그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예술로 세계 미술계의 혁명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미국 미술계에서 그만큼 에너지 넘치는 상상력을 발휘한 인물은 없다는 평가를 받는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1925년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이 밀턴 어니스트 로젠버그였던 그는 포트 아더라는 작은 읍, 신앙심이 깊은 부모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라우센버그는 텍사스 대학교에서 약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약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진 않았습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그는 군에 입대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군 병원에서 복무했습니다. 라우센버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많은 미술 작품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걸 본 라우센버그는 회화를 배운 적이 없었지만 화가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캔자스 시티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우고 이어 프랑스 파리에 가서도 공부했습니다. 라우센버그는 이름을 밀튼 대신 로버트로 바꿨습니다. 로버트가 훨씬 예술가답게 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렵 라우센버그는 여류화가 수잔 웰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라우센버그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블랙 마운틴 대학에서 계속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라우센버그는 그곳에서 현대 미술과 댄스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 일단의 예술가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안무가 머스 커닝햄, 음악가 존 케이지와는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그는 또 교수이자 화가인 조셉 엘버스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우센버그는 엘버스가 자신에게 사물을 관찰하는 개인적인 감각을 개발하는 길을 가르쳐줬다고 말했습니다. 엘버스는 또 학생들에게 작품에 사용할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내는 안목을 가르쳤습니다.
1949년 라우센버그는 보다 역동적인 예술세계에 합류하기 위해 뉴욕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흰색만을 사용하는 연작회화를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은색만을 사용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조명이 작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관람객이 그림 앞을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연구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이 되자 그는 컴바인이라 불리우는 혁신적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대형 그림과 조각을 합친 것으로 그림과 조각은 별개의 것이다라는 보통의 관념을 깨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컴바인에는 작가가 뉴욕의 거리에서 수집해온 상자, 책, 라디오 같은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1955년 나이 서른이던 때 베드, 즉 침대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컴바인은 그의 작품 중 특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것 중 하나입니다. 벽에 걸린 침대에는 물감이 뿌려진 침대보, 조각 담요, 벽에 등이 있습니다. 뿌려진 물감은 잭슨 폴락과 같이 추상 표현주의 작가로 불리는 사람들의 기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라우센버그가 그들과 다른 것은 대상 물건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것들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 이른바 팝아트 예술가들은 보통의 물건들도 작품에 포함하며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1959년 라우센버그는 또 하나의 유명 컴바인 모노그램을 제작합니다. 여기에는 박제된 염소와 고무 타이어가 중앙에 자리하고 그 주변으로는 오래된 신문, 돌멩이, 구두 조각과 테니스공이 널려 있습니다. 라우센버그는 비누나 거울, 코카콜라 병 같은 것들을 보기 흉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불행할 거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것들과 늘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젠버그의 작품들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들여다보면 그런 예상치 못한 것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도시 환경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들의 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오랫동안 다른 형식의 예술을 탐구하고 혼합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프린트된 이미지와 화학물질로 쓰인 문자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그것을 연필로 그리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과감한 발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석판 인쇄 기법을 개발해 판화 예술계의 관심과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1964년작 쉐이드, 즉 그늘은 재본, 판화 그리고 조각 기법을 혼합한 작품입니다. 흑백 이미지를 플라스틱 천에 프린트한 다음 그것을 접어 상자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빛을 통과시키면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책과 같은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1967년 작품 부스터는 수동으로 제작한 사상 최대의 석판화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각기 다른 미술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라우센버그는 1960년대에 세계 미술계의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1964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비엔날레에서 미국 현대 작가로는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명해졌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 그의 추구가 느슨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크린 프린팅에 사용하는 대형 천 위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을 박아 넣었습니다.
1974년에는 호프로스트 시리즈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연작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물결치는 실크와 타페타 천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카드보드 시리즈는 납작하게 한 상자들을 모아 재미있는 벽의 조각상을 만든 것입니다.
라우센버그는 다른 작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극력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 그는 부인 수잔과 함께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수 청사진용 종이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밝은 등불로 비추어 대형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안무가 머스 커닝햄과 여러 무용인들의 작품을 위한 무대 세트와 의상도 디자인했습니다. 그는 미술가 제스퍼 존스와도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뉴욕의 유니버설 리미티드 아트 에디션, 타티아나 그로스맨의 작업실 등에서 함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라우센버그는 벨 전화연구소 엔지니어와 함께 실험 예술과 기술, 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라는 비영리 단체를 창설했습니다. 그 같은 그룹을 만들게 된 계기는 1966년 뉴욕에서 있었던 9차례의 연속 공연이었습니다. 당시 엔지니어와 미술가들은 미술과 기술 두 가지를 혼합한 실험적 공연을 펼쳤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라우센버그 해외 문화교류, 약칭 ROCI를 출범했습니다. 목적은 미술이라는 언어를 통해 다른 나라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티베트, 우즈베키스탄, 쿠바, 소련 등을 방문해 그곳 예술가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해당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의 여러 미술관에서 전시 공연됐습니다. 1991년에는 이들 작품을 워싱턴에 있는 미 국립미술관에서 전시했습니다. 이 전시에는 이들 나라의 미술 작품들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미술관에서도 전시됐습니다. 그 중에는 1981년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센터, 1997년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습니다. 2005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라우센버그의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생애 후반이 되면서 그는 플로리다 해안 캡티바 섬에 있는 자택에서 작품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그곳은 스튜디오 공간이 대단히 넓어 대형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우센버그는 2002년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몸의 오른편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라우센버그는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가며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삶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깼습니다. 그는 예술과 과학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시도도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창작욕과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했던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2008년 5월 12일 플로리다 자택에서 82세를 일기로 타계합니다. 현대 미술에 대한 그의 발명가식 접근은 미래 세대 예술가들과 미술 애호가들에게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혼합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현대 미술을 새롭게 정의한 로버트 라우센버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